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아주 거대하고 논쟁적인 새로운 운동의 리더라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체포가 되는 겁니다.
네, 완전히 하루아침에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수년 동안 목소리를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반대하던 적들은 이제 골칫거리를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가 실수로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과 여러분을 한 방에 묶어버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말입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난 반전이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럴 때 막 절망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임무는 그 막층 벽이 사실은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내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전반부에 대한 강해인데요. 이 텍스트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감금 상태가 어떻게 오히려 가장 위대한 운동 중 하나를 가속화하는 일종의 촉매제가 됐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자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원은 60년경 로마의 상황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아, 당시 시대적 배경이 꽤 중요하죠.
그럼요. 당시 기독교라는 신흥운동의 가장 강력한 리더였던 바울은 5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암살 위협 때문에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해안 도시로 이송되는데 여기서 그의 시계는 무려 3년이나 멈춰버리게 되죠.
와, 3년이요? 아니, 현대사회에서도 3년이면 트렌드가 몇 번이나 바뀌고 잊혀지기 십상인데.
맞아요. 하물며 당시 교통과 통신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3년의 공백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활발하게 세상을 누비면서 비전을 펼쳐야 할 리더가 구금 상태로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 기나긴 공백기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난파 사건까지 겪게 되거든요.
아, 배가 산산조각 나는 그 사건이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원 후 60년경에야 간신히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하먼 박사의 자료가 짚어내는 핵심이 바로 여긴데요. 이것이 단순한 고대 영웅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영웅담이 아니다. 그럼 어떤 걸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이리저리 휘둘리고 생명마저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인간의 예상을 비웃듯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진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 연구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죄수 신분으로 왔는데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막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쥐가 돌아다니고 그런 곳에 던져진 게 아니더라고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상상하시는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그 조건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구금 방식에는 참 독특한 허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월세를 내는 일종의 아파트 같은 셋집에 머물렀거든요.
아, 감옥이 아니라 자기 돈 내고 월세방에 살았다는 거군요?
맞아요. 로마 정부가 식비나 주거비를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후원금이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조건은 따로 있었죠.
그게 바로 쇠사슬 아닙니까?
네, 바로 24시간 내내 로마 군인과 쇠사슬로 묶여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단위로 교대조가 들어와서 바울과 물리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었어요.
와, 세상에. 24시간 내내 누군가와 쇠사슬로 묶여 산다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프라이버시라고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구속이잖아요.
정말 끔찍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단 1분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은 그 바울과 묶여있던 군인들의 정체입니다. 이게 그냥 뭐 동네 경비병이나 일반 순경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군인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악명 높은 프레토리안 가드, 즉 로아 황제의 최종의 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의 근이 돼요?
네, 약 9천 명으로 구성된 이 엘리트 부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 권력의 심장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황제를 암살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할 정도로 제국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주 대단한 집단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있던 게 아니네요. 제국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여겨진 인물을 방 안에 가둬두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반대편에 묶인 사람들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위급 정치군인들 9천 명 중 일부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로마가 제발로 호랑이를 궁궐 안으로 들인 역이죠.
게다가 4시간마다 새로운 엘리트가 바울의 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배달된 셈이고요. 영어로 이런 상황을 보통 캡티브 오디언스, 즉 도망갈 수도 없이 꼼짝없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독점 청중이라고 하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도 완벽한 무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착각이었을 겁니다. 로마는 이 위험한 사상가를 세상과 아주 안전하게 격리했다고 믿었겠죠.
완전히 오산이었네요.
네, 실제 상황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들고 은밀한 권력의 최상층부로 바울의 메시지를 강제로 밀어넣은 꼴이 된 겁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도망갈까봐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4시간의 교대 시간 동안 그 좁은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진짜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바울이 그 귀중한 독대 시간에 가만히 벽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끊임없이 자신이 믿는 바를 이야기했겠죠. 군인들 반응이 어땠을지 눈에 선합니다.
하먼 박사도 그 부분을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일부 군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깊은 감화를 받고 실제로 회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상당수의 군인들은 짜증을 냈을 거예요.
짜증이요? 하긴 4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요.
맞아로. 저기 변방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목수가 세상을 구원할 신이라고 이 노인의 헛소리를 또 4시간이나 들어야 하다니 하면서 막 진저리를 쳤을 겁니다. 동료들에게 제발 내 근무 시간 좀 바꿔달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넘쳐났겠죠.
뻔하네요. 그 병영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막 야 오늘 그 유대인 영감방에 들어갔다가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떠들었을 테니까요.
하하, 정말 그랬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불평불만이 오히려 소논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군인들의 불평과 조롱조차도 결과적으로는 9천 명의 근위대 전체에 바울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아주 훌륭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횡령이나 살인 같은 일반적인 범죄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신념 때문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제국의 핵심부 전체에 아주 명확하게 각인된 것이죠.
와, 그거 정말 대단한 나비 효과네요.
네, 그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훗날 바울이 쓴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편지 말미에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 명이 문안 인사를 전한다고 적혀 있어요. 황제의 궁정, 즉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회심자가 탄생했다는 아주 명확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절망적인 감옥이 가장 강력한 확성기로 변한 그 순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도 놀랍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로마 밖에 있던 평범한 신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대목은 솔직히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밖에 신자들이 더 대담해졌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아니 보통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던 리더가 정부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면 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 바울도 저렇게 잡혀가는데 우리는 당장 입 닫고 몸살이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일 텐데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밖에 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더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위축과 마비를 가져와야 마땅하죠. 그래서 하먼 박사는 이 대담함의 출처를 깊이 파고듭니다.
그 출처가 뭔가요?
자료는 그들의 대담함이 단순히 억울함에서 비롯된 오기나 갑자기 솟아난 어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해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즉, 바울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황제의 근위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눈앞에 로마 제국보다 이 상황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실제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아,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압도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로마 황제에서 더 높은 존재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뜻이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거나 사회적인 자리에서 나의 진실된 신념을 딱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종종 입을 다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내 커리어에 금이 가면 어쩌지?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신자들은 그깟 사회적 체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도 오히려 입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자료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뼈아픈 약점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거나 신념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그 진리가 담고 있는 영원한 결과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결과의 무게라? 확 와닿네요.
만약 영원한 심판이나 영적인 현실을 지금 내 눈앞의 현실보다 더 진짜라고 믿고 감각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를 잠시 불편해하거나 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대담함이 생깁니다. 로마의 신자들은 바울의 고난을 일종의 거울 삼아 당장 눈에 보이는 칼날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더 깊이 감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밖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기묘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부분 말입니다.
아,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말이죠.
네, 일부는 바울에 대한 사랑과 선의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전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와, 인간의 찌질한 질투심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세력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 취약한 틈을 타서 자기들의 세력을 막 키우려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료를 보면 그들은 단순히 이기적인 야망을 넘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열한 행동이었죠.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저 위선자들, 내가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안 내 뒤통수를 쳐. 저들이 전하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정상 아닙니까?
누구라도 그런 억울함과 분노를 당연히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하먼 박사는 바울의 이런 초인적인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의 상황과 이 빌립보서의 상황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반응이 달랐나요?
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 막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며 단 일의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관대한 겁니까?
핵심은 바로 메시지의 본질이 훼손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메시지 자체를 왜곡한 이른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은 맹렬히 싸웠죠.
아, 메시지 자체가 가짜였다.
네. 하지만 지금 로마에서 자신을 괴롭히려는 자들은 비록 그 동기는 시기심과 허용심으로 가득 찬 불순한 것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메시지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바울은 그 지점을 정확히 분리해낸 거예요.
동기와 메시지를 분리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 거짓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결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우리 삶이 깊게 적용해 볼 만한 통찰입니다. 직장이나 업계에서 나와 경쟁하는 누군가가 뻔히 속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자기 과시욕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얄밉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그 나쁜 동기를 깎아내려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까지 싸잡아 폄하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쟤는 의도가 불순하니까 결과도 형편없을 거라며 무시하곤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가 짓밟히는 것보다 옳은 가치와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 큰 그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네요. 질투심이라는 렌즈를 벗어버리고 진짜 목적이라는 렌즈를 낀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의 동기를 완벽하게 판단하려는 오만함을 딱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진리가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환호할 수 있는 성숙함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타인의 사역이나 경쟁자의 성과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매우 깊은 겸손과 지혜를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복음을 변증해야 하는 그러니까 방어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다음 부분이 복음을 변증하는 것의 진짜 한계와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짓된 전제들, 철학에서는 보통 디피터빌리프라고 부르는 이 지적인 반론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증명하는 거군요.
네, 이는 분명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원 박사는 자신의 과거 대학 캠퍼스 사역 경험을 인용하면서 변증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딱 짚어냅니다.
잠깐, 한계라고요? 아니, 상대방이 가진 지적인 반론이나 오해를 완벽한 논리로 완전히 박살내고 논쟁에서 승리한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제가 틀렸군요. 당신의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항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함원 박사의 결론입니다. 그가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 끊임없이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날카롭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어요. 악의 문제라던가 과학과 종교의 충돌 같은 것들 말이죠.
아, 왠지 어떤 질문들인지 알 것 같네요. 대답하기 꽤 까다로운 것들이죠.
그렇죠. 함원 박사는 오랜 시간 그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성심성의껏 답해주다가 어느 순간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가진 그 수많은 직접 질문들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아주 완벽한 답을 드린다면 당신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삶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와,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단번에 테스트하는 촌철살인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결국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수많은 똑똑하고 철학적인 질문들은 사실 그들이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었죠.
군사용으로 치면 적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피어올리는 연막탄, 즉 영어로 스모크 스크린에 불과했다는 뜻이며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기 싫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 삶의 반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건 절대 싫다. 이런 끈적끈적한 속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지적인 방패를 딱 세워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병목현상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지적 의문이 아니라 가슴과 의지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이고 실존적인 저항감이에요. 내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그 부담감 말이죠.
아, 부담감.
그래서 방어적인 질문들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 즉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을 다루지 않은 채 논리적인 겉핥기식 논쟁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가 항복할 수 있도록 그 연막탄 뒤에 진짜 두려움을 어루만져주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정말 하나하나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쇠사슬에 묶인 상황을 역이용하고 경쟁자의 시기심조차 기뻐하며 사람들의 지적 연막탄 너머를 꿰뚫어보는 바울의 이 시선.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원 박사의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지 네 가지 실천적 뼈대를 제시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뇌 구조를 완전히 리셋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뒤집는 겁니다. Think, 즉 생각의 전환이죠.
어떤 생각을 뒤집어야 하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를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딱 설정해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내 개인의 편안함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하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기준점이 안락함이면 진짜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더 큰 목적으로 기준점을 옮기면 고난은 그 목적을 이루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해석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깊이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죠. Believe의 단계네요. 저는 이 두 번째 단계가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셨나요?
현실의 끔찍한 고통이나 슬픔을 억지로 축소하거나 아, 이것도 다 좋은 일이야 라면서 억지 긍정이나 정신승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요. 쇠사슬에 묶인 아픔은 진짜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최악의 상황, 사람들의 불순한 동기, 심지어 나의 실수조차도 다 엮어내어서 선한 목적을 전진시키고 계심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면 세 번째로 desire,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어떤 본성이 깨어납니다. 사실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하고 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안주하게 되죠.
바울처럼 진리가 세상에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갈망을 상실한 채 그냥 일상의 안온함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그 잃어버린 갈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 두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내가 품은 메시지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겁니다.
네,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열린 문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방에 근위대가 딱 배달되었을 때 기회가 온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실전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좁은 아파트방에서 자신과 묶인 군인 한 명 한 명을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대했던 거니까요.
요약하자면 상황을 핑계 삼아 뒤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옥은 끔찍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휘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정신력으로 근근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환경 자체를 자신의 거대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제발 내 눈앞에서 좀 치워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진짜 숨통이 트이겠다고 간절을 바라고 있는 바로 그 절망적인 질병, 경제적 위기, 혹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장애물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의 방으로 배달되고 있는 완벽한 VIP 경호원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막아선 그 거대한 벽이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도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가장 빠른 탑승구라면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가만히 보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그 낡은 렌즈를 새롭게 닦아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